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367페이지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6절 한 절만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했으니.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보통 교회마다 지키기 때문에 또 이때가 아니면은 또 기회를 놓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우리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니까 다음 주까지는 제가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속되는 그 시리즈를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이 대다수가 여기 젊은 층이어서 또 특별히 미혼 남자 청년들 여자들 우리 청년 자매들 형제들이 주로 많이 있어서 이 어린이들에 대한 얘기 특별히 뭐 자녀 양육이라든가 이런 데 말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로 실감을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것이 보통 그런 생각은 좀 반대인데 그 뭐냐면 미혼의 그 청년들이 직접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부모들만큼 어떤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실감이 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동도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그 말씀의 필요는 사실상 이미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부모들보다 결혼 전에 있는 이 청년들이 더욱 절실하고 그들에게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식을 낳아서 키운 부모들은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의 질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할 때 이미 지나온 세월에서 실수한 것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때늦은 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시도하려면 이미 자기가 키워왔던 습관이 있어서 더 많은 어려운 시도와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보다는 오히려 더 효과가 미혼의 그 청년들에게 더 이 자녀에 대한 말씀, 이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적용력이 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그쪽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녀 양육이라고 해서 단순히 거기만 맞추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보시고 양육하시는 문제를 초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까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작년에 그 호주에서 5월달 동안에 그러니까 4주 내내 믿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그 신앙적인 태도와 그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만 설교하려고 했는데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셨어요. 계속 깨우침을 쉬임없이 줘가지고 그냥 연속으로 그냥 4주를 했었는데 그 테이프에, 그 설교한 테이프이 어떤 한국에죠. 우리나라에 이제 와가지고 배포된 것. 그 설교 테이프이 어떤 지방의 한 어머니가 듣고 그 설교 테이프를 듣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는 그냥 깊은 한숨으로 시작하는 전화였습니다. 그 테이프를 듣고 나서 저한테 전화했는데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대학생까지 된 자식입니다. 대학생, 고등학생 된 자식을 두었는데 목사님, 정말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자녀를 낳아서 키워왔지만 너무도 중요한 것을 다 놓쳤다고 그렇게 하면서 깊은 탄식을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는 그냥 그런 식의 몇 마디만 그 말을 반복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바로 그런 반응을 보더라도 이 시간의 말씀은 자녀를 둔 부모 못지않게 미혼의 청년들에게 어쩌면 더 유익할 수도 있어요. 자식을 아직 낳지 않은 부모들에게 아직 키워보지 않은 사람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더 필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보시고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에게 자녀 양육에 가장 선하고 완전한 모범이 있다면, 그리고 그 완전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이겠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 흔하게 유행하고 있고 가장 뭐 유태인의 방법이니 뭐 어떻다 보다도 막 우리에게 많이 전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사실 유태인조차도 그냥 그들의 뭐 원형이 있었습니다. 가장 선하고 완전한 자녀 양육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자녀로 여기시고 그들을 양육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배운 최초의 모델이었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선한 방법이에요. 현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녀 양육 방법 같은 것은 그것이 아무리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고 또 첨단화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쪽짜리 자녀 양육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의 자녀 양육은 아무리 그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최고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거기를 돕고 그런 교육 이론을 따라서 가르치고 뭐 조기부터 서둘러 해서 영재 교육하며 뭐 하면서 이렇게 아무리 시켜도 아주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자식의 생명이 아무런 도움을 못 준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가볍게 들을지 모르지만 이게 성경을 수천 년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면서 강조해 오신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육은 자녀 양육 방식은 생명과 상관이 없어요. 생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의 자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한마디로 생명이 없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인정을 아직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생명이 없는 교육입니다. 이 세상에 탁월한 모든 양육 방법은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 생명과 비교해 볼 때 그냥 몸에 걸치는 옷과 같은 얘기예요. 옷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배우면서 성장하고 그 배운 것을 따라서 나중에 어느 위치에 이르러서 일하고 그 배운 것을 활용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이 세상에서 그 좋은 교육을 받고 어려서부터 영재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결정케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는 생후 2개월, 3개월 된 애를 영재 교육, 무슨 교육 하면서 막 돌려대는 최근까지도 그 얘기를 제가 봤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런 교육 자체가 우리가 지금 계속 맹인 같은 하나의 그 취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기 생명을 보존치 못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영원한 멸망으로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가장 무엇이 우선해야 되는 이 문제를 인간은 놓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도 그런 많은 사례들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제가 들어서 아는 것만 들어서 안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데 외국에서 10년이 넘도록 유학 생활을 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 대학 강의까지 부탁을 받은 상태에서 귀국 후 6개월 만에 죽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은 보통 우리 부모들이 생각할 때 이 교육이 어떤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 교육이 이 아이의 생명,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것이 결정적이다라고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은 그 아이의 영혼과 그 생명을 좌우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이. 이 세상의 교육이론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까지 세계에서 많이 주장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좋은 교육을 시키면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론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탁월한 교육학자들에게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안 바뀌기 때문에. 영혼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가서 박사를 받으려면 30대까지는 여기서 공부해야 됩니다. 군대 갔다 오고 석사까지 다 하고 또 외국에 가서는 또다시 석사 시작한다고요. 석사하고 또 박사하고 그렇게 해놓고 와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하는 이 자기가 배우는 이 탁월한 교육 방식과 이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이 교육을 가지고 우리는 최고의 교육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들은 여러분도 다 아는 뉴스겠습니다만 뭐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최고의 수재로 공부를 했던 애들이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자살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뭐 한 두 주 동안에 그 유럽 여행인가 여행한다고 가다가 죽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실제로. 여행 중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육과 양육 과정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해요. 이런 면에서 이 세상의 교육과 자녀 양육은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반쪽짜리만도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양육과 교육이 우리의 생명을 더 살게 하거나 유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게 보게 되면 때로는 저는 몸에 전율을 느껴요.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 다른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실감나게 저도 자식을 이렇게 두고 보면은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얘가 지금부터 5년,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몇십 년 동안을 살아가는 데서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과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보존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기적 같아요. 그건 기적이라고 봐집니다. 응?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기적입니다. 그것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병원에 한번 가보면 알아요. 정말로 천태만상의 병을 가지고 그 죽음이 시차를 이만큼 둔 사람들은 쫙 있습니다. 며칠 남긴 사람, 한 달 남긴 사람, 거의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쫙 시차별로 다 죽을 만한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연령이 없습니다. 노인네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있어요. 한 인간이 그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기까지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진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부모의 영역이 아닙니다. 진짜로. 부모의 영역이 아니에요. 애가 기어다니면서부터 걷기 시작하면서 눈 잠깐 돌린 사이 사고치고 다치고 어디가 찍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인간의 개인의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역으로서. 여러분이 알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도 그 한 유치원의 어린아이들이 캠프에 가서 다 불에 타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을 예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한 6살까지 키우다가 그렇게 불타 죽을 거라고는 예상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합법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가운데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자식에게서 가장 소중한지를 아는 것이 이 교육에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우리에게 1차적인 이점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교육 방식이에요. 영재교육을 시키고 최고의 양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유익은 고작 해봐야 몇십 년 동안에 써먹을 수 있는 스킬이에요. 기술입니다. 처신이고 어느 정도의 위치예요.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에게 양육시키시는 분입니다.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너의 영혼의 생명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교육의 초점을 그것을 중심에서 다 맞추셔요. 우리에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너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 이것과 관련된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양육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셔요. 그 자녀 삼으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은 이 생명을 위한 양육에 결국 부수적,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한 양육에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생명을 못 줍니다. 생명을 보존시키는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갖게 하지 못하는 자녀 양육은 아무리 최고라고 해도 그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만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케 하는 것, 생명을 보존토록 하는 것, 이 생명을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선의 양육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 또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영원히 누리지 못할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아무도 쓸모가 없다는 그런 확신 아래서 거둬버리셔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이 목숨이 영혼이 보존되는 것에 1차적 가치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온 천하를 할지라도 영혼이, 이 생명, 영혼의 생명이 상실되는 것이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한 가지 발견할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자녀로 삼으시고 무엇에 1차적으로 초점을 맞추시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가? 다 영혼입니다. 영혼의 생명이에요. 응?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종일관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그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에 비중을 두고 조정하셔요. 교육을 시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영혼이 손상을 입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거두어요. 그의 자녀를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이 세상이 어떤 것을 잃어도 그것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주변을 다 정리시켜서라도 데리고 가셔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육의 1차적 비중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게요. 최1차적 가치는 무엇이어야 되는데 그 아이의 영혼이에요. 응? 제가 이 말을 계속 강조하는지 알아요? 오늘날 기독교에 많은 부모들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아이의 영혼을 생각 안 씁니다. 똑같아요.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이 아이의 영혼의 1차적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영혼이 손상되면 그가 어느 위치에 올라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 장차 이가 위인이 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이 명확한 진리를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에 이것을 보여오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이것을 강조해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의 부모들이, 크리스천 부모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영혼의 생명이 일차적 비중을 안 둬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사 장로의 자녀들이 말이죠. 장녀들한테 그 직분자들이, 어? 예배, 주일날 난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빨리 오라고.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걔네들이 지금 대학생 다 됐거든요. 이제는 말을 안 들어요. 예수 똑바로 믿어라. 참만의 말씀. 이미 그렇게 습관이 젖은 애들이라 주님을 그렇게 건성으로 대했던 애들이라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제대로 안 믿어요. 참 많이 봤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무엇이 1차적인 비중이 있는지를 그냥 건성으로 정말 하나님을 껍데기처럼 믿는 거죠. 자기가 교회당에 와서 자기는 그렇게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 교사로서 애들한테 막 가르쳐놓고는 자기 자식한테는 주일날 내비 마디고 빨리 가라고 뭐. 학생부 있으면 너무 또 어울리니까는 가지 말고 주일 낮예배 나와같이 성인 예배 보고 가라고 그러고. 그것이 이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흔한 얘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에 우리를 대하시면서 자녀로 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그런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게 어떻습니까? 결과가? 그 아이의 영혼의 생명이 상실되는 거예요. 믿는 부모 밑에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탁월한 기회를 주셨는데 탁월한 기회를 이 아이가 가졌는데 다른 애는 아무리 복음을 들으려도 믿지 않는 부모 밑에 자라서 복음을 못 들었지만 얘는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람으로 인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찬스가 주어졌는데 그 찬스가 오히려 장애물이 돼버린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영혼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게 됐고 그리고 세상에 멸망할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아이로 성장해서 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에 오직 한 가지 고집스러운 의지를 자기 백성들을 자녀로 양육하시는 데서 나타내셨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모든 것을, 모든 것은 잃는다 해도 내 자녀들의 영혼의 생명만큼은 보존되어야 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 그것이 보존될 때 그 결과와 유익은 그 이전에 어떤 것을 어떤 것과 비교해도 비교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그의 백성들을 자녀로서 양육하셨어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내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했겠어요? 주님은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줄곧 나타내 보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육신을 입고 오셔서까지 강조해 오신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기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것을 영원히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자녀 양육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사랑과 징계입니다. 사랑의 징계. 하나님은 1차적으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시기에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위험을 미리 예견하시고 그래서 경고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가르쳐서 바르게 가도록 하나님은 미리미리 말씀까지 하시는 분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유언적으로 신명기에 쫙 말합니다.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이것을 경계하고 이렇게 하라.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존하시기 위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교훈하셔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잠시라도 무관심하거나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불꽃같이 그들을 살피시면서 돌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의 영혼을 바르게 성장하도록 또 생명이 유지도록 하는데 온통 쏟아진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가정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아이들을 버리는 일이 있고 무슨 IMF 때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현실, 이 현실이라는 문제를 대단히 부각시킵니다. 현실 때문에. 아, 현실 때문에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현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현실을 자꾸 얘기합니다. 이 현실 때문에 인륜도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제도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윤리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까지도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런 말세적인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시대가.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현실은 결국 돈 아니에요. 돈, 물질. 돈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현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와버렸어요. 지금.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아래당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우리 젊은이들까지도 현실. 난 귀 아파 죽겠어요. 그 얘기 듣기가. 듣기 싫어요.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현실을 자꾸 두 개로 병행을 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은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현실 속에서 신앙이에요. 응? 그런데 뭐예요? 현실 때문에 하나님 신앙을 거부했다고 하던가요? 앞에 히브리 11장인 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의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그들은 현실을 깨고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냥 요즘은 이 현실 타령이 교회에 만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를 오늘날의 부모들처럼 그렇게 못 타령하면서 버리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일관성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돌보시고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의 생명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것을 심지어 현실 속에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솔하게 대할까봐 하나님은 그것을 직접 역사 속에 보이셨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이런 모든 태도가, 결국 주님의 이런 태도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 가져야 할 어떤 단편적인 태도예요. 제가 이것을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뒷부분에 강조를 두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사랑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의 영혼을 생각하듯이 자기 자식의 영혼과 성품과 인격을 생각하는 사랑이어야지, 그렇지 못한 사랑은, 그러니까 비중을 거기에 두지 않는 사랑은 빗나간 사랑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부모들 중에서 자식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곧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자라도록 돌보고 경고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른 사랑입니다. 그게 바른 자식 사랑이에요. 그저 자식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보고 또 경고도 하고 교훈도 하고 가르치는 하는 것이 부모의 자식 사랑이에요. 이게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자식 하라 하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자식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부모들은 때때로 TV도 좀 끌 필요가 있어요. 자식의 양육을 위해서. 말로만 자기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야 공부 좀 하고 좀 하고 막 애들한테 덮어씌워가지고 그럴 필요, 그러면 안 돼요. 모범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사주고만은 그저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모범이 되는 것처럼 부모들의 삶이 자식들에게 교육의 재료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럼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그것이 자식 사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어린이날 설교를 한 것이 작년에도 네 번 했고 그전에도 한 번 한 게 있는데 필요하면 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꼭 그 테이프를 좀 듣기를 바라요. 그게 뭐 어린이들을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겁니다. 어제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호주에서. 우리 한 집사님이 작년, 재작년 여름 어린이 주일날 설교한 테이프를 기억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거기서 쓴 그 인용구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걸 좀 쓰고 싶다고 점검받으러 저한테 왔어요. 전화를 했어요. 당신은 그때 그 설교를 듣고 공항으로 누굴 배우러 나가는데 그 설교를 듣고 너무 눈물이 나서 공항에 배웅을 못 나고 공항에서 한참 있다가 배웅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 눈이 부어서 나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뒷부분에 강조를 두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모범적인 사랑을 보이셨어요. 응? 그리고 그의 사랑은 거룩함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분히 우리에게 있어서 자식을 사랑할 때 우리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식 사랑을 할 때 부모의 모범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식에서 모범이 되지 않으면서 자식 사랑을 운운하는 것은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 사랑은 깨끗한 사랑이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랑이요? 한 번 말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 교훈하고 일일이 가르치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 손실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런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이 부분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사랑의 문제는 조금은 좀 줄여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취하신 그 자녀 양육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과 함께 징계를 한다는 거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데 있어서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자녀 사랑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한 징계가 아니고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온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인간들처럼 감정적으로 절제되지 않은 그런 채찍과 자녀 학대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날 부모들이요, 자식 징계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진실로 사랑하여서 곧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영원한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징계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는 가장 소중한 이 영혼이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이에게 징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제는 뭐 사회 제도적으로까지 이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징계 때문에 그래요. 감정적으로 막 구타를 하고 말이죠. 너무 심하게 그 자녀 학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법까지 만들어지만 사실 바람직한 징계는 법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저의 그 개인적인 경험을 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뭐 좀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쓰는 것이 좋지, 제 경험은 뭐 설교에서 쓸 이유가 별로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게 저에게는 실제적이니까요. 제가 그, 이, 저희 큰아이를 좀 어려서부터 좀 때렸거든요. 안 되는 것을 가르쳤어요. 왜냐면 성경은 아주 선하게 창조된 아담을 불러놓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하셔요. 인간은 타고나서, 근데 그 이후로도 부패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부패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서는 죄밖에 못 짓는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 욕심쟁이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이외에서 채찍을 때려야만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얘가 몇 살 동안 한 세 번 정도를 제가 크게 한번 혼내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그 혼낼 때마다 제 마음이 막 떨렸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마음이 막 떨리더라고요. 혼내는데. 때리기 전까지 결심도 많이 주저했지만 막상 때릴 때도, 그리고 때리고 나서도 제 마음은 안정감을 상실해가지고요. 안정을 상실한 듯이 제가 이렇게 막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제게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도 제가 한번 많이 그 오래 좀 생각하고 때려야 되는데 평상시보다는 이렇게 몇 번 여차여차 광교, 경고 이렇게 말하다가 결국은 너는 그러다 맞는다. 그래서 이제 때려야 되는데 조금은 성급하게 때린 적이 있었어요. 그 한 대 때리고 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한 며칠 동안 그냥 그렇게 시름시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그냥 여기 와 있으면서도 얘한테 그냥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근황이 어떤지 그냥 기분이 어떤지라도 묻고 싶고, 그냥 제가 그냥 괜히 걔한테 뭐 잘못한 것 같고 말이죠. 제 마음이 그렇게 안달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징계는요, 사랑의 기초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아픔이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사랑하여서 징계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징계할 때 무자비하게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몹시 아파하셔요. 바로 그 징계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녀는 사랑하여서 징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단순히 때려야 된다고 하는 인간적인 그 교육이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소중한 영혼을 손상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취지 아래서 집념에 의해서 채찍이 징계가 가해져야 돼요. 이 어렸을 때 징계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부모들이 그냥 자식을 상전처럼 모시고 사는 부모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꼼짝 못해요, 부모들이. 젊은 부부들은 자식의 노예입니다, 노예. 자식이 부모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끌고 다니는. 이게 우리들의 추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왔던 이 자식이 징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자식이 이렇게 하다가 머리가 크게 됐을 때, 최소한 대학생이 됐을 때는 부모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는 이 말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온 자장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야 된다. 이제 대학생 되고 다 큰 애한테 너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그 자장가예요, 자장가. 귀에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 어려서부터 징계를 했어야 돼요. 너의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마음이 아파도 내가 같이 울면서라도 너를 때려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부모가 보였어야 됩니다. 고작 말 들어주는 것이 부모와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가 진실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교회를 안 나가요. 사랑의 징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양육법은 우리 같은 그런 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곁길로 나가는 것을 멸망으로 향해 가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징계하셨어요. 채찍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이뤄도 내 자녀의 생명만큼은 이룰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집념이 그의 백성된 우리를 향해서 꼭 반드시 보였어요. 이런 집념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냥 성적이 좋은 한 오케이입니다. 하나님 같은 그런 긴박감에 의해서 그 영혼에 대한 긴박감에 의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런 것에 의해서 기꺼이 채찍도 가야 된다고 하는 징계를 가야 된다는 이 일이 우리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어린 시기에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결혼 특강에 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만 두 살 이전에 때려라는 거예요. 만 두 살 이전에. 만 두 살 이전에 안 되는 것을 가르치고 때리라는 겁니다. 그때 딱 결정돼요. 딱 결정됩니다. 물론 그 뒤로도 뭐 초등학생까지도 결정되고 다 됩니다. 그러나 더뎌요. 그리고 그때 뒤로 가면 상처받습니다. 애들이 자존심 상해고 싫어하고 부모에 대한 반감 다 갔습니다. 그러나 만 두 살 이내는 상처 같은 게 없어요. 그런 걸 모를 시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 아래 둔 게 바로 그때예요. 가장. 그 권위를 사용해야 된다고. 부모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두셨습니다. 이 머리가 제대로 머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상전이 울기만 하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빨리 그냥 무조건 피로만 채워주려고 하는 거죠. 그 사이에 벌써 아이는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스러운 아집과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틀을 딱 가지고 어머니 말을 대충대충 이렇게 자기가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옳고 그런 것보다는 자기 생각을 중심에서 판단하는 그런 일이 아이에게 벌써 형성돼버린 거예요. 특별히 어떤 때 권징해야 될까? 아니, 어떤 때 징계를 해야 될까? 어떤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될까? 우리가 자녀를 징계하게 될 때 염두에 둘 것은 우리의 징계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될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일까요? 그거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어떤 때 필요하냐면 얘가 성실치 못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에 맞추어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때 징계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죄예요, 죄. 이 아이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린다고요. 죄를 짓는다고요. 부모를 속입니다, 어린아이가. 한 살, 두 살밖에 안 돼요. 거짓말 하거든요. 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우셨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관리하도록 정직으로서 맡긴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됩니다. 이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부모가 징계를 하지 않으면 이 자그마한 사건이 결국 모든 것으로 확산되버린 겁니다. 모든 것을. 아주 세미해 보이지만 그 아이 때는 백지와 같은 아이에서 그 세미한 것은 큰 것입니다. 얘가 지금 일종의 죄와 유사한 것을 보인다는 것은 대단히 큰 거예요. 그 큰 것을 가만히 놔두면 어머니에게 서서히 이제 한 번씩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통과되면 밖으로 하고 이게 확산되는 거예요. 점진화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욕심에 대해서, 욕심을 위해서는 자주 나무라면서도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서 죄의 습관에 대해서는 거의 맹인처럼 지내버립니다. 몰라요. 조그마한 건 그냥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 성적이 좋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얘가 지옥에 갈 죄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짓는 것에서는 가만히, 징계는 바로 거기에 행해진 겁니다. 여러분, 장차 지옥에는 명문대 출신들이 득실거린다는 사실 아세요? 물론 무식쟁이들도 많이 있겠죠. 제 말은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조건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결정은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항이 되는, 제한이 되는 이 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치는 것이 그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는 최고의 비중이 있는 주님과 똑같은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서 우리가 징계를 해야 돼요. 여기서 징계하는 것에 실패하게 되면 다른 것에서도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은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징계해야 돼요. 제가 한 아이가 제가 아주 잘 아는 애예요. 언젠가 제가 얘를 백화점에 데려왔습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을 때요. 7, 8년 전 얘기입니다. 여기 그랜드 백화점이요. 지하에 가면 식품과가 있습니다. 그럼 사탕이 쭉 놓여 있어요. 지나가다 뭐 하나를 집었던가 봐요, 사탕을 이렇게. 근데 그걸 집은지 모르고 저는 버스를 타고 집에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이 녀석이 그걸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왔다? 그러면서 백화점에서 가져와서 먹으려고 그랬어요. 너 언제 이 가져와서? 그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거기 집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기회인 줄 알고 얘를 데리고 왔습니다. 다시 버스 타고 갔어요. 너 이거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잖아. 하나님이 보셨어. 네가 이 조그마한 거지만 사달라고 하면 되잖아 나한테. 이것은 아주 잘못이야. 그래서 얘가 너 가서 그 사람한테 잘못됐다고 말하고 놓아라. 그래서 그 녀석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준 겁니다. 언니 내가 가져왔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언니는 그냥 또 그런 일은 또 뭐 자기가 상점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괜찮다는 듯이 받아주더라고요. 얘가 지금 벌써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이에요. 그걸 못 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짓말을 못 해. 거짓말한 걸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강하게 인식이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징계를 할 때는 아주 충격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잘못됐다는 분명한 인상이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에게.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조그마한 거 하나가 통과가 되면 계속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백화점 가면 다 집는데요. 그렇게 짚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아는 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바르게 잡고 징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부모가 못하면 그 아이는 장차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영원히 하나님을 등지는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뒤로하고 공부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을 듯 하지만 사실 그와 반대요. 그런 것에 정직하게 키운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속이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애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기준자는 이 세상의 흔한 통례처럼 최고의 성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최선의 노력일 뿐이에요. 예? 최선의 노력이지 최고의 성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최고의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흔한 예이지만 그것은 세속적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나무랄 수 있어요.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은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성적이 나오지 않은 걸 가지고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의 최고의 실력자가 마치 영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최고의 실력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인정되는 오늘날의 교회 현실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성경으로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1차적인 비중은 자녀의 성적이 아니고 자녀의 신앙이에요. 그 영혼의 순결함입니다. 징계의 원인도 자녀의 성적이 아니라 자녀의 영적인 상태예요. 자녀의 영혼입니다. 영혼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징계를 해야 돼요. 죄에 빠져있는 자녀는 그가 설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할지라도 멸망이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 엘리 같은 자녀들이 많은 거 아시죠? 모태신앙이면서 주님의 말씀을 엘리가 말을 해도 건성으로 알아듣고 부모가 바른 진리를 말해도 우습게 하는 엘리의 두 자녀 같은 자녀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거 아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디서 틀렸을까요? 1차적인 원인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바른 사랑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바른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1차적인 원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뭐 별거 있는 줄 같아요? 이제 자식 낳으면 나는 잘할 것 같아요? 순간순간 판단입니다. 그것을 매일같이 보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걸 놓치면은 여러분들이 그 아이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흡수하면서 자기 거 형성시키고 자기 고집을 발휘하고 영혼보다는 자기 욕심을 쫓아서 가게 되고 또 여러분들은 비교에 의해서 하거든요. 저기서는 이렇게 영재교육 시킨다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시킨다고 자꾸.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그분만큼 지혜로운 자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만큼 완전하신 분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뭘 비중을 두셔요? 영혼입니다. 영혼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걸 알아야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징계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이걸 잠시라도 놓쳐버리면 우리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밑에서 한나 같은 밑에 엘가나 같은 밑에서 사무엘이 나라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모 되신 분들 그리고 우리 이제 앞으로 장차 결혼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교육 방법을 잘 생각하세요. 사랑하여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꼭 필요합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것에 비중을 두지 마십시오. 1차적 비중은 영혼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취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이 아이를 돌보시고 우리의 선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 반응하시고 이 아이를 지키시고 도우신다고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우선순위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잘 가르치면 얘가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식을 우선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도와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의 영적 어두움은 부모와 관련돼 있어요. 어쩌면. 이거 잊지 마시고 깨어있는 신령한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고 앞으로 나아서 양육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자녀를 주실 때는 이 자녀를 바르게 키우도록 그런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렇다면 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그저 우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아이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1차적인 중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신실한 부모들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이여 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많은 하나님의 한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이제 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저들을 경고하고 권면하는 이런 모든 작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자녀들이 바르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이제 장차 결혼하여서 자녀를 양육할 이런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저들이 이런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판단에 저들 또한 바르게 반응하여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과 징계를 병행하면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양육하는 그런 장래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하나님여 엘리의 아들들 같은 흠류와 비느하스 쓰던 자식들이 교회 안에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여 이 패역한 세대를 바르게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무엘 같은 자식들이 여기 믿음의 자녀들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여 우리 젊은이들 통해서 그런 후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